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사역하셨던 그런 기사들이 쭉 나오는데 그냥 아무 때나 올라오신 게 아니고 유대인의 절기에 맞춰서 올라오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세 개의 그큰 절기가 있었고요. 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또는 칠칠절 그리고 이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이세 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 때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각 가정의 가장이 되는 헤드가 되는 분이 가정을 대표로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의식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는 이러한 시간을 반복적으로 이제 가졌던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 시대에 유월절에도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다른 절기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하실 때도 곳곳에서 순례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잖아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해당되는 절기는 뭐냐면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세 가지 절기 중에 제일 마지막인데 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초막절이 돼서 결국은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성전에서 뜰에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도대체 뭔가? 뭐 유월절은 여러분이 아시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 구원 사건을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런 날이고요. 예수님은 유월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유월절에 그 희생제물이 된 어린 양,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은 사실은 농사를 이제 마치고 추수가 마친 후에 결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이고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지금 초막절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일반적으로 이제 겨울철이 되겠죠. 근데 이 초막절 때는 날씨도 쌀쌀한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주 정도의 시간 동안에 한 주일 동안에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집 안에 살지를 못하고요. 일반 주택 이런 뭐 벽돌로 돌로 만든 그런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이때는 말 그대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냈던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일정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을 정상적으로 짓고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이렇게 세웠다 또 부셨다 하면서 이렇게 그 순례의 길을 간 거죠. 40년의 방황의 시간은 사실은 장막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때의 삶을 재현하는 겁니다. 리엔액트먼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다시 재현함으로써 그때의 상황, 그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일종의 현장 체험적인 그러한 절기였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분들이 추운 겨울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있으면서 고생스럽다라는 건뭐 우리들이 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분들의 마음속에 고생스럽다는 생각만 했을 것인가? 그게 원래 뜻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들이 살았다. 요걸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바텀 라인이 은혜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지만 이 광야에서 도저히 살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엄청난 인파가 뭐 그 말도 안 되죠. 생각해 보면 도대체 뭘 먹고 뭘 마시고 도대체 뭐그 플러밍은 어떻게 할 거며 뭐 쓰레기는 어떻게 할 거며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40여 년 동안 그 광야를 맴돌면서 거기서 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그들에게 마시게 하시고 그들에게 입히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선 살수 없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초막절을 지내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에 이러한 초막절 지킴을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 큰 날이었다는 것이죠. 가끔 이제 부흥회하면 기도하시는 분이 요걸 꼭 인용하죠. 마지막 날, 명절 끝날 꼭 큰 날, 마지막 날이 큰 날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알고 얘기하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도대체 왜 마지막 날이 큰 날이냐? 야, 마지막 날은 무조건 큰 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꼭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왜 도대체 여기는 마지막 날이 큰 날인가 하면은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이 클라이맥스로 하는 어떤 예식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제사장이 이 물그릇을 항아리 같은 거를 가지고 실로암으로 내려갑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중심부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이제 이건 기가 막힌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이노베이션인데 이 외적이 침투를 외적이 쳐들어오면 성을 쌓다는 것은 성 밖에 이제 대치하는 거잖아요. 그때 성이 함락되는 이유는 물 없고 양식 없어 함락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피 흘릴 필요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군사들이 둘러서 가지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치 상태에서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 지하에서 이렇게 물을 지하수처럼 끌어올려가지고 실로암을 만든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근데 그 물에 내려가서 실로암의 물을 떠다가 이 대제사장이 어디로 가냐면 성전뜰로 가죠. 성전뜰에 가서 거기에 있는 제단에다가 그 물을 부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게 마지막 예식이었어요. 자, 왜 그 돌 제단 위에 물을 부었을까요? 여러분.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지만 또 그들이 한 것은 뭐냐 하면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거든요. 이 물이 없으면 죽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석에 물을 먹었는데 바울이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 마치 그 반석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반석이 떠오른 게 아니라 하나의 반석이 백성들을 쫓아다닌 것처럼 그려 있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하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그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 반석에서 물을 마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물을 마시지 않고는 죽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냐면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만나를 먹고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반석에서 기적의 물을 마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럼 이제는 어떡할 거냐. 거기 가면 하나님 다 제쳐놓고 이제 내가 농사 짓고 열심히 일하면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가나안 그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적과 꿀이 흐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눈여겨 돌보시지 않으면 적과 꿀이 안에 완전히 망조나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하나님 그 얘기를 하세요. 왜? 가나안에는 큰 강이 없어요. 너희가 나온 애굽은 이집트는 하수에서 물을 대가지고 농사를 지잖아요. 뭐 이거 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니까 다 알아요, 여러분. 나일강이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나일강 같은 큰 강이 없어요. 강이 바다로 들어가질 않아요. 조그만 요단강이 있어요.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눈 녹은 물이 갈릴리 호수에 모여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밑에서 물줄기가 하나 나와요. 그 물줄기가 사해라는 곳까지 가요. 사해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갈릴리와 사해를 잇는 작은 물줄기예요. 뭐 강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계곡이에요. 계곡. 그러니까 농사는 어디서 짓느냐? 지중해 연안에서 지어요. 농사는. 그러니까 계곡에서 물을 댔다가 질 수도 없어요. 바닷물을 끌어다 농사 못 짓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은 광야와 똑같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매일 음식을 줘야 먹고 매일 물을 줘야 마시는 것처럼 가나안도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으면 너희들은 못 산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 반드시 와야 돼. 이른 비는 언제냐? 이른 비는 겨울 지나고 경작하기 시작하기 바로 그 순간에 오는 거예요. 이른 비는 왜 필요한가? 겨울 동안에 굳어진 땅을 소프트하게 만드는 게 이른 비니까 와야지 씨를 심어요.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뭐냐? 씨를 심고 나면 또 비가 와야 곡식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비가 또 와야 돼. 적절한 시기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 다 흉작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으면 안 돼요. 먹이지 않으면 안 돼. 그게 바로 이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현실인데, 대제사장이 제단에다가 물을 부으면서 반석에서 물 받아 먹었던 생각도 하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농사 한 해 잘 마쳤습니다. 내년에도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이 초막절의 마지막 클라이맥스였던 거죠. 자,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백성들 무리 앞에 서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건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반석이다 이거잖아요. 목마르냐? 내게 와서 마셔라.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오늘 본문 이게 전부 다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석이다. 내가 바로 그 물을 너에게 주는 자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은혜의 단비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수를 주시겠다. 이 약속을 지금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시겠다고 하는, 흘러나오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38절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볼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이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분명히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은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귀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절대적인 권위를 이해해야 돼요. 어쨌든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그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뭐 이렇게 맞춰 보면 그렇죠. 첫 번째 생각이 나는 구절은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김준 목사님 설교하면서 인용하셨는데, 바로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잠언 4장 구약성경 915페이지 구약성경 915페이지 잠언 4장 23절.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잠언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자가 아들에게, 내 말을 주의하고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이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사실은 21절에 이미 말하고 있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리고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른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다 손가락 두고요. 요한복음 7장하고 좀 맞춰서 볼게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거하고 요거하고 좀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같아요. 예수님이 그 배에서 나온다 그랬죠. 사실상 잠언 4장 23절에 말하는 여기 마음은요, 배입니다. 배. 창자입니다. 창자.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사람의 중심부를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을 컨트롤하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의 집약소. 이거를 비행기로 얘기하자면 조종실입니다. 조종실이 어떻게 움직여가느냐에 따라서 비행기가 따라가죠. 좀 끔찍한 얘기지만 테러리스트가 비행기를 납치하려면요, 비행기에 타고 있는 2, 300명을 다 납치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일일이 묶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조종실에 들어가서 그것만 장악하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는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이 중심부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중심부가 있는데, 그 중심부를 통하여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움직여요. 근데 이것을 하나의 메타포로,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 언어로 사람의 중심이 어디냐, 감정의 중심이 어디냐, 우리 의지의 중심이 어디냐. 구약시대에는 그것을 배라고 생각했어요. intestine. 그래서 창자가 떨린다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잠언 4장 23절에 말하는 내 마음에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마음은 배예요. 배. 배라는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이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배라고 여기 설명한 건 뭐냐면 뭐 마음, 배 똑같은 말을 하시는데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기 때문에 그 말이 그대로 헬라어로 직역이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배든 뭐 그것이 오늘날 심장이든 우리가 심장부 그러잖아요. 우리는 신약성경에 와도 심장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heart라는 말이 또는 그것이 머리이든 간에 그것은 그림 언어일 뿐이고 자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중심부가 있어요. 조종실 같은 그곳이 거기에서 의지가 나오고 거기에서 감정이 나오고 거기로부터 모든 생각들이 솟아나는 그런 인간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어요. 이 생명의 근원이란 말은 생명의 샘물이란 뜻이에요. Fountain of life. 생명의 샘.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거기서부터 물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물의 근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모든 인간의 중심은 물의 근원이에요.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 물이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바로 그 반석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물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이 다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울증이나 이 무기력증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이에요. 마음의 질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육체가 건강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 따라 하려고 해도 마음이 안 가면 안 돼요. 마음이 가면 몸도 가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모는 마음의 표현일 뿐이에요. 마음을 보지 못하고 외모만 보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오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봐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교회 자매 한 분이 머리가 길었는데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왔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도대체 신경에 무슨 변화가 있었기에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왔느냐? 여러분 만약에 제 아내가 머리를 짧게 잘랐다 그러면은 제가 딱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집을 떠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집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집을 떠날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머리를 자른 거예요. 꼭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구나. 마음에. 자, 이제 머리 자르실 분이 좀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심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의 마음이 뭐냐, 마음이 어떤 상태냐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여기에서 중요한 모든 철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뭐라 했냐면은 인간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질인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돈이에요.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일 뿐이다. 그러므로 돈만 채워주면, 먹을 것만 주면, 인간은 빵만 주면 만족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든가요? 일반적으로 세상은 그래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계속 혼동됩니다. 우리가 뭐죠? 돈과 지위, 돈과 명예. 그것을 내가 가지면 내 마음이 만족할 거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하죠? 죽어라 이랍니다. 죽어라 이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느 무엇보다 확신 갖고 있어. 아,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요. 사람이 돈 갖고 만족 못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물질로 줄 수 있는 것 가지고 만족 안 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인간의 마음은 너무너무 거대하다고. 왜? 온 우주를 갖다 쳐 집어넣어도 마음이 만족을 못해요. 왜? 물질만 가지고는 안 돼.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부로. 그 중심부에는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도서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써 있잖아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때에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땐 어떻게 했냐? 그 마음에 그 배에 중심부에 하나님의 영원성을, 영원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초월적인 그러한 현실이에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존재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맞다 있지 않으면 인간은 불안해.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restless. 우리의 heart는,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중심부는 하나님의 품 안에 쉼을 얻기 전까지는 불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Our hearts are restless until we find rest in you.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파스칼이라는 분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 유명한 얘기잖아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있다. God-shaped vacuum.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중심이고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는데 그 마음은 어떤 존재이냐? 그 마음은 절대로 세상의 물질 갖고 만족될 수가 없고 그 중심부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맞닿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한다. 그래야 인간은 행복하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타종교인이건 할 거 없이 이 얘기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가서. 그 얘기 하면 아마 다 아멘해요. 아멘. 답을 몰라서 그렇지 문제는 다 알아. 마음의 불안해. 맞습니다. 제가 어제 정말 한 뭐 진짜 따져보니까 거의 20년 만에 그 저녁에 한 형제가 전화를 했는데 제가 대학생, 그 형제 대학생 시절에 좀 지도를 했던 그런 형제인데 정말 오랫동안 이제 얘기를 못하고 지내다가 한 정말 20년 만에 통화가 된 것 같아요. 전화가 왔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는 영적 상담이 좀 필요하다고.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의사라는 것 정도. 근데 그 형제가 뭐 1시간 뭐 2시간인지 시간 가는 걸 모르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의사로서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네,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뭐 물질적으로 따지면 뭐 정말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정말 이렇게 성공한 한국 의사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자기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 아주 확장해가지고 이제 의사로서 많은 이 기관들을 설치하고 100명 이상의 엠플로이를 두고 지금 뭐 계속해서 이렇게 오늘까지 왔는데 지난 10년 동안 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커졌어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좀 하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일을 해주는 그런 어떤 컨셉으로 패러다임을 자꾸 가고 있는데 본인도 이렇게 얘기해 자기가 좀 실수한 것 같다. 실수가 뭐냐면은 이렇게 커지니까 미디어에서 자기한테 인터뷰도 하자 그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그 대학병원들 이런 병원들이 너무 오버차지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신랄하게 비판을 했더니 결국 이제 빅보이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힘든 일을 당하고 인슈런스 컴퍼니들도 막 지금 태클을 걸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망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빅보이들은 팔아라 빨리 셀해라 그러면 더 이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네가 돈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자기 엠플로이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의사 선생님 끝까지 참고 갑시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한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사실 필요 이상의 설명을 지금 드렸는데 anyway 포인트는 뭐냐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뭐 제가 비즈니스를 압니까? 사실 그렇게 무식하진 않아요. 제가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비즈니스 어드바이스를 주겠어요. 뭐 하여튼 그렇지만 몇 가지 말을 했어요. 지금이 떠날 때냐 견딜 때냐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결국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뭐 다 당연한 얘기죠. 뭐냐면 야 너그돈 없어도 살아. 그돈 없어도 살아. 너 지금 있는 거다 내려놔도 살아. 근데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그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당신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근데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민 와서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영어 하면 항상 발음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대학교 입학하는 것도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교 집어넣으셨어요. 의대 지원할 때도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인턴십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레지던시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직장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개업도 하나님께서 하게 주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했어요. 나 그거 믿어요. 제가. 하나님 믿어요. 근데 목사님, 지난 3년 동안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뭐 밀리언 아니 빌리언 달러를 벌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게 오늘도 지금 도전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다 가져도 나를 잃어버리면 너는 불행하다는 거야. 그 불안한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사방에서 달려들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러한 위기감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아마 그 형제만이 아닐 것 같아. 우리들 사이에도 그럴 수 있어요. 온갖 지금 일들이 우리를 막 지금 와서 짓누르려고 하고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막 번성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지금 방황하고 있다면 결국은 불행합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가져도 불행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문제. 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음의 문제를 태클하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구약의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생각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말씀. 자, 그건 우리가 찾아보지 않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에스겔서는 무엇을 고민하냐면은 에스겔은 이 제사장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걸 고민하고 있단 말이죠.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된 성전. 과연 이스라엘은 신앙적 영적인 주소를 상실해버린 이제는 망한 민족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죠.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에 대한 영광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영광이 성전을 떠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뭐 아무리 멋있는 건물을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뭐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영광이 떠나면 안 돼. 영광이 계셔야 돼요. 근데 드디어 에스겔 43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 임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어딥니까?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에 있는 시은소.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었을 때 그것을 시꺼멓게 텐트로 다 막아놓고 그곳의 법궤 위에 시은소라고 하는 장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어요. 로컬라이즈 하는 거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영광의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어요. 이와 같이 에스겔 43장에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에 다시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 상황 속에서 에스겔 47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너무 잘하는 얘기잖아요. 물이 흘러요. 처음에는 무릎까지 뭐 발에 잠길 정도였다가 뭐 점점 올라와서 나중에는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큰 강이 돼서 흘러가는데 그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요. 어디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그 물이 어디까지 갑니까? 사해까지 흘러들어가요. 사해는 죽은 바다인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들이 살아나고 땅이 다시 살아나고 심지어는 죽은 바다 사해도 다시 살아나서 물고기들이 충만한 살아있는 바다로 바뀌더라. 이게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물이 흐른다고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살아있는 물, 살리는 물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너희의 뱃속에서, 너희의 중심부에서, 너희의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흐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의 보좌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의 보좌를, 우리의 성전의 보좌를 누가 지금 앉아 계시는가?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로 채우시고 그의 주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에서부터 살리는 물이 흘러나온다. 너의 인생이 해갈할 것이다. 너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가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리라.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중심부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가? 근데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커멘터리를 붙이죠. 39절에 이는 그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성령 그러면 우린 딱 느낌이 뭐냐면 성령은 생수, 흐르는 물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걸 좀 묵상하다 보니까 아, 그 말이 아닌 것 같아.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바로 그 하나님 본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좀 의아한 그런 표현인데요. 사실 의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이 뭐 안 계셨나요? 계셨죠. 그러나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은 구원 역사의 순서에 따라서 벌어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그리스도와의 성자와의 언약의 구원의 언약을 통해서 때가 됨에 성자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자, 그게 이제 구원의 역사로 흘러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모든 순종을 이루시고 그가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어떻게 영광 받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근데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뭐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임하심, 성령을 부어주심, 성령의 임하심. 그게 오순절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은 하는 말은 뭐냐면 이때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아직 그런 순서에서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강림하심이 아직 오지 않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죠? 성령이 임하시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누구신가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써 있죠.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근데 예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만 이해하냐면 하나의 능력 받는 걸로 이해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능력을 받아 과거에 못하던 일을 하겠지. 근데 여러분 그건 한 면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러한 성령의 강림은 구약에도 있었어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특별한 인물에게 임해서 그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 하나님과 화목된 백성들에게 오셔서 거하시면서 뭘 하신다고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구해야 될 것은 사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성령님 나를 충만히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온전하게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오늘 현재적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역사의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겁니다. 나를 믿어라.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우리의 중심부에 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수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얘기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그러므로 보좌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때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우리의 삶을 적시고 우리의 주위를 복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기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속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주께서 가깝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Do not be anxious. 그러나 모든 것에 In everything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너희 마음을 지키시겠다.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Keep. 너희의 마음을 다스려준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놀라운 체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머리로 그냥 예수 믿어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초막절에 물을 부으면서 주께서 이른비 늦은비 주지 않으면 우린 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베풀지 않으면 우린 죽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여 지금도 만나십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아직도 내 생각이 나의 판단력이 나의 어떤 인간적인 논리가 잘 못 믿겠는데요. 그런 마음입니까?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복종시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무릎 꿇리고 복종시키지 못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주인은 딴 데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을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오늘 주님 앞에 갖고 나오셔. 이 순간에 우리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어드리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정석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죠? 말레이시아 항공 ML370번 항공기가 실종돼서 사실은 뭐 자네를 찾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조정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은혜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지난주에 묵상했던 6장 39절과 4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얘기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너희는 마음속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우리의 주로, 말 그대로 주님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실 그분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일.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윈삐하게 결국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픽픽 쓰러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